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유다의 상태였는데 유다의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는 그런 국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설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사야서를 먼저 읽어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나셔서 이사야서를 다시 읽고 또 읽으실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이사야서는 그냥 단순하게 유다 백성들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만 대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에돔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구조를 놓고 보면 전체 구조를 놓지 않아도 돼요. 대표적인 구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이 1장에서 27장까지인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주제로 잡은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기둥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앞에 자막을 하나를 바꿔주세요. 예,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구조예요. 넘겨주세요. 예, 저 뒤에는 저기 프리즈된 거를 풀어주셔야 내가. 예, 땡큐. 이사야서의 그 대표적인 구조가 1장에서 27장까지만 먼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왜 야단을 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에 관해서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 징계에 관한 이야기,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다만 그렇게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관한 이야기, 에돔, 시돈, 또 그리고 바벨론, 모압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묶어서 열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다른 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바로 열국의 심판에 관해서 나와요. 유다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열국이 심판이 나와요. 눌러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열국의 심판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유다가 심판을 받는데 열국도 심판을 받아야 될까? 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열국이 멸망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인류 가운데 그 중심에 누구를 두셨는가 하면 유다를 두신 거예요. 그 인류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중심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신 이스라엘을 중심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다른 열국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열국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니까 빛으로 이끌어낼 민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국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심판을 받고 열국이 심판을 받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3장까지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너진 것을 무너진 채로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시온의 회복이에요. 그 시온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회복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사야서 65장, 66장에 가면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의 회복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유다의 심판과 열국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로운 예루살렘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인데요. 제가 27장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사야서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래도 장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유다가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은혜를 저버린 국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제가 네 개의 명사와 세 개의 동사를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요. 꼭 들으세요. 그래서 네 개의 명사와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동사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저버렸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경멸히 여겼다, 여호와로부터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경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만홀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맞았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야단을 좀 많이 맞았는데요.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을 때 이렇게 회초리도 매질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착하게 자라셨으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야단 칠 때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너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릴래? 한 짓을 또 하고 또 하니까 너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릴래? 그 다음에 나는 게 뭐, 무슨 말을 하세요? 매를 벌어라 아주 그냥. 매를 벌어라 벌어.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그냥 폭발하면은 옛날에 저질렀던 것 같이 이미 매 맞고 다 끝난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야단 맞고 그랬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예, 저를 홀로 두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그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아니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찾으려고 또 그 짓을 하느냐예요. 왜 자꾸 그 짓을 반복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너 목적이 뭐야? 너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목적이 뭐야? 이제 좀 나이가 든 자녀들한테 하는 야단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도대체 네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왜 말 안 들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그 목적을 따져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 묻는 하나님의 심정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따져 묻는 심정이 아니고요. 회사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종에게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택한 자식인데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일단 좁혔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야. 그러면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야단을 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 헛수고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렇게나 말을 안 듣는 족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지긋지긋하게 반역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거 아니에요. 야단을 맞을 때에 그 징계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아니, 회개를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유다에게서는 그렇게 징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징계의 한 결과는, 여러 결과가 있지만 한 가지의 결과는 그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지속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맞을 동안. 소낙비가 내리는데 먼지 날 정도로 맞는다라는 표현처럼 그냥 매맞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는 모습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과 징계가 오히려 그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듯 있다면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계속해서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한 상태. 머리가 병들었어요. 머리가 썩어져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 잘못인 거예요. 마음도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 exhausted한 모습.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병들었고 지쳐있는 모습인데 여기 머리와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안팎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독자 이야기 했었잖아요.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 병들어 있는 모습,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걸레처럼 되어 있는 모습. 다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잘못을 하니까 또 죄를 지니까 또 하나님이 야단을 쳤더니 온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싸맬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상처, 그 범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찢겨져 있는 모습, 피곤하고 상해져 있는 그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 나 있는 것을 씻어줄 사람은 누구냐? 고쳐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요. 유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 동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들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고요. 아모스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고요. 호세아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거의 같은 동시대에 네 명의 선지자, 성경을 기록했던 그 네 명의 선지자를 놓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땅에서 계속해서 외쳐댔던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에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징계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유다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그 유다 머리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막대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징계의 막대기를 볼수 없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욕심만 내고 있고 돈만 따라가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 속으로 빠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유다의 도덕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유다 위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는 줄 아십니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땅이 황폐해졌다, 성읍이 불탔다예요.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에 탔어요. 살 수 없잖아요. 땅이 황폐해졌다는 말은 밭이에요. 포도원이에요. 감람나무 숲이에요. 그게 황폐하게 된 거예요. 보리밭, 밀밭 다 황폐하게 진 거예요. 성읍은 어디예요? 내가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의 그 근거가 없어졌고, 내가 잠잘 수 있는 사는 곳이 터전이 근거가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도구가 뭔줄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함 같이 황폐하였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집적되고 있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 안 듣는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쪽에 있는 아람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평지에 있으니까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방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삼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니네 잘났잖아. 니네가 한번 해결하려면 해결해봐. 나 상관 안 할 거야. 그럼 하나님 돌아서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30년 전에 쓰여진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한참 후에, 좀 지나고 나서 쓰여진 게 예레미야예요. 유다가 조금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에 관해서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말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 거대한 적군들이 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바벨론이 유다 땅을 공격할 때까지 모습을 보면요, 아수르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 아수르를 잡아먹으면서 이스라엘을 잡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침입을 했다고 해서 와가지고 집적되고 쌀 몇 선 그냥 가지고 가고 보리 몇만 가지고 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우리 병들고요. 어느 날 한순간 우리 가지고 있었던 재산 날라가고요.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요. 어느 날 한순간 내 자녀가 사고치고요. 어느 날 한순간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되어진 거라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진노의 불 항아리를 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다가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노의 항아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항아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겨우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딸 시온은 겨우 남았도다. 그랬어요. 딸 시온은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 혹은 시온의 딸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데 이 시온의 딸 혹은 딸 시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놓고 이야기할게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몇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혹은 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을 때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존자가 몇 사람이 있고 성벽에 그다 무너졌지만 한편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증거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이렇게 두렵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랬어요.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밭이 쫙 있는데 거기에 망대가 있어요. 누가 와서 서리해가나 안 서리해가나 그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망대 같은 거예요. 거기 서 있는데 황폐하게 됐다고 그랬죠. 땅이 황폐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밭이 다 쓸어버렸어요. 포도밭에 망대인데 포도는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먼지만 풀풀 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망대가 있으니 얼마나 외로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면 그 망대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내년에는 포도가 많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얘기 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참외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참외밭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한국 참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한국 참외가 아니고 그저 가장 가깝게 번역되는 채소는 오이예요. 오이밭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전형적인 도시 남자라 농사를 전혀 모릅니다. 오이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고 쳐다봤더니 이렇게 줄기가 있고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이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풍성한 땅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징계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겨우 남아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 자, 바벨론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풀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리빌드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 바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의 시대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한 100년에서 150년을 앞에 내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를 가깝게 예고하고 있고 조금 멀리 예고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후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성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거기입니다. 무너져 있는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왜 무너져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사람들을 생존해 놓고 성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도전을 좀 받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었습니다. 죄를 지면 무너집니다. 죄를 지면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물론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언가가 어그러지고 무언가가 안 되고 무언가 행복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항아리가 용광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고 사람의 잔머리를 써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계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실 거라고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예요.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은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잖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방의 군대들이 지금 침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 이유,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래? 그 이야기를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결과가 맞이했는지 아시죠? 황폐하게 되었죠. 롯의 가족들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싹 쓸어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놓고 이야기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유다 가운데 생존자를 몇 사람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유다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면서 한 씨앗을 이야기하셨어요. 한 후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다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씨앗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유다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왕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삭을 건너뛰었어요. 야곱을 통하여서 열두 지파를 만드시고 열두 지파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The seed. 그 씨앗, 그 후손, 단 한 사람의 후손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씨앗,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조금을 남겨두시지 않고 다 싹 쓸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언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 남겨두시고 메시아를 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 정공필은 소돔이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소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고모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뻔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죄 때문에 이미 허물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You were dead라고 그랬어요. 죽었다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가차없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징계예요. 완벽한 멸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남겨주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었어요. 저는 설교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리려고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멸망, 제가 아까 징계의 막대기, 진노의 항아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위에 있는 징계의 막대기, 그리고 그 멸망의 진노의 항아리를 옮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을 살리시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 놀라운 선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조금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선포가 나에게도 온 거예요. 그 선포가 나하고 상관없는 선포가 아니라 나에게도 임한 선포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 말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노의 항아리가 우리 머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그 진노의 항아리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항아리를 거두어 가셨어요. 징계의 막대기를 걷어가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